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웃으시죠? 설교 제목일 뿐인데. 이게 탈출 넘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공감하십니까? 뭐 한국 교회는 위기인 지가 오래되었고요. 또 대한민국도 위기 맞고요. 또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도 위기 맞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도 위기 맞습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은 다른 게 아니죠.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과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약간 예능을 감미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위기탈출 넘버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위기탈출 넘버원을 오늘 설교 제목을 전향하면 진짜 우리 가운데 이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정말 탈출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 물질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있는데 좀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좀 탈출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 넘버원 제1의 방법이 뭘까 한번 그 말씀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지가 한 2주 되죠. 되게 어려웠습니다. 과연 우리에 있어서 위기 탈출은 뭘까? 아, 정답을 아는데 이걸 설교를 하려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35장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야곱 때문에 그 야곱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 살다가 범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 그게 실수겠죠. 정말 내 평생 가운데 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그 피해가 작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한 5만 정도 금전적 손해를 받습니다. 물론 그 돈이 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5만 원 정도? 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거였고 내가 정말로 이걸 범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피해를 나에게 입힌다 그러면, 그래서 그 실수가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지요.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그 상황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게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한번 부도를 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자살도 하기도 하고 또 자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피폐화하고 자기 영혼을 황폐화시켜버리지요. 어찌 보면 그 실수인데 단 한 번의 실수인데 그 실수의 결과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실수는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저 낙심하지 않고 그저 절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 상황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에 어떤 게 인생에 있어 성공이냐?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실수하는 인생,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실수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꼭 성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했던 길대로 가면 그것은 계속 성공이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그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잘 자라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 내 삶,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친정, 내 처가, 또 내 본가, 모든 상황들, 내가 놓여있는 내 모든 삶의 이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저 다 잘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내가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실패냐?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그저 모든 것을 자책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 내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실패고요. 성공이란 것은 비록 내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잘못된 것을 선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 속에서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것이요? 다시 일어서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넘어질지언정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또 사랑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모두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난 게 아니지요.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뭐 해야 됩니까? 속히 인정하고 속히 이것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이 있었지요. 아직 막둥이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네 명과 11명, 임산부도 포함했고 또 소수의 식솔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타지에서 타지 생활을 했고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가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정착 초기입니다. 정착 초기인데 이 야곱이 어디에 정착하냐면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그중에 하몰의 족장에게 땅을 사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큰 위기가 닥치죠. 첫 번째 위기가 뭐냐?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강간은 그들 가운데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 가운데 이 디나의 강간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엄청난 수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가운데 제안합니다. 내 딸을, 내 여동생을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다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행하라. 그리고 포경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 시몬 가레이가 그 모든 그 하물 족장들의 모든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지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4장 30절 말씀 보면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어떠한 위기에 있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살육의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위에 보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지금 세겜 족속에 있는 하물 족장과 그 세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남자의 죽임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의 대대적인 학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 족속을 멸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4명과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채 청소년 시기쯤에 겪고 있는 지금 아들 11명 외에 또 소수의 종들 외에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가족이 멸족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곧 있으면 이 야곱의 족속은 다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진단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어떠한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냐? 첫 번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 영적 상황 위기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가정의 위기는 철저하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한 거였습니다.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라는 율법은 있지만 지금 이 디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살육의 보복은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율법으로 보나 또 그 율법의 사랑의 정신으로 보나 이것은 분명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의 칼날을 휘둘렀고 분노의 칼날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도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노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복음의 방법과 말씀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 또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이 야곱과 같은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버리는 문제의 꼬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가까운 데 있지요. 하나님의 문제로 풀어야 될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 꼬여버렸으면 다시 뭘로 돌아가면 되냐?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되지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세상적인 방법, 보복의 살인, 분노의 칼날을 휘둘렀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간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 놓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자리를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얽히고 설켜버린 이 꼬여버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으로 사서 산 곳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속여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됐고 그 형 에서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됐지요. 그리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와 형들과 형과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내 생명을 보도했는데 이제 나 혼자입니다. 홀로 단신이에요. 누가 와서 나의 생명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르고 내가 과연 바딴 아람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 베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내려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다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 이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만 해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이곳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삼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세 번째 내가 그때 돌아올 때에 내게 가진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소원했던 곳이 어디죠? 거의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한 것이냐? 다시 생각나게 한 겁니다. 뭘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뭘요? 약속과 축복의 땅이 어디였는지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때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소원을 말한 거죠? 다시 생각하라. 다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실질적으로 야곱이 당한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야곱은 이 20년 전의 서원이라고 그러면 베델에서 돌아와서 아니 바딴 아람에 돌아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원래 이 야곱이 올라가야 될 원래 그가 실수하지 않고 올라가야 할 땅은 어디였냐? 베델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10의 1조를 드렸어야 하지요. 그러나 첫 번째 실수는 디나가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 분노의 칼날을 휘둘러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세겜으로 가버린 거죠. 그게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게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노의 칼날이 휘둘러치게 된 거죠. 누구의 가문에서? 야곱의 가문에서. 그리고 이것은 몸가짐을 똑바로 하지 못한 자기 딸 디나의 책임도 아니고 분노의 칼날을 휘두른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인 겁니까? 본인 야곱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가 서운했습니다. 이미 자기 허리에서 나온 자식이 없을 때에 그리고 너무 두려울 때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운했던 걸 잊어버린 그 야곱의 실수. 그러니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겁니다. 이것처럼 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수하셨습니까? 오늘도 실패하셨고 말에 언사에 잘못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후벼 파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일 당장 그분을 만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제 잘못했노라고, 내가 어제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과 내가 어제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상처된 말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수로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계의 위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사과할 줄 모르지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줄 모른, 그래서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다고 시인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이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복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또 내가 혹 하나 앞에서 서운했던 것이 있는가 살펴서 여러분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서원을 기억하여 그 서원을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한국교회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80년대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한국교회 예배 시스템, 한국교회의 예배 환경, 한국교회의 찬양 인도자의 수준, 그 당시의 성도들의 수준 되게 오늘보다는 못했습니다. 그 환경과 시스템, 마이크와 오디오와 스피커와 여러 가지 이런 비디오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는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시스템도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4층짜리 비전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직접 수련도 늘었고 제자 훈련,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양육으로 성도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그때 예배보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목회자의 수준, 특히 설교자의 수준 지금보다 분명 못합니다. 아직 합동층만 하더라도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때라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시골 가고 지방 내려가면 목사님보다 전도사님이 더 많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던 때입니다. 오죽하면 천막만 지어도 매주 수십 명의 성률이 몰려왔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천막 예배가 지금은 있었지요. 그때는 있었지요. 천막에 무슨 이런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배의 뜨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이단에게 대처할 수 있는 이단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들의 많은 성도들이 휩쓸린 것 뿐이지 그 당시에 다른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던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세겜에서 아무리 야곱이 예배를 들었어도 그것은 세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베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베델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에 정말 빈손 빈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번듯한 예배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의 예배를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이제 물질도 많아지고 가축의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처자식이 생겼고 이제 종들이 생겨서 넉넉함 가운데 세겜에서 백날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다른 사람을 살육하는 살육의 기계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모든 식구들이 죽음을 당한 만큼의 뭐를 멸종과 멸 멸종과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버리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역사하지 아니하신 거죠. 세겜의 제단과 세겜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세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델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환경, 그래서 조금은 내가 다리가 불편하고 조금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베델의 예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베델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델의 예배가 다른 거겠습니까? 베델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를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좋은 시스템을 보고 임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 1억짜리 썼다고 해서 이 1억짜리를 가지고 설교했다고 하나님이 그 설교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100만원짜리 스피커 마이크에는 역사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죠. 베델의 예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는 뭐냐? 내 욕심, 내 주관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드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내게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상해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베델의 예배죠. 내게 아무것 가진 게 없고 오늘 내 자녀와 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서 들어온 그 수많은 상함의 말들로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꽁한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주관으로 이곳에 앉아있으면 이곳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여러분 그 예배는 세겜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번잡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이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어도 주님 그것이 모든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세겜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베델로 나아가 있어야 되는데 주여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고 오늘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델의 예배를 말한 거죠.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 했냐? 그 20년 전에 그 초심, 그 20년의 빈손과 빈 마음과 빈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실수가 난무한 이 세상에서 뭐하는 겁니까?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겜에 있는 게 아니라 베델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온전히 뭐해야 되냐? 은혜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예배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제단 쌓는 건 뭘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반절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은 기본적으로 뭘 올려드리는 것이냐? 희생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펄떡펄떡 살아있는 양을 올린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희생제물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는 항상 무엇이 가득했냐? 피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피가 가득한 제단은 뭘 의미하냐?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은 대속물의 죽음이 그 번제단에, 그 제단에 있고 결국 그 짐승의 죽음으로 무엇이요? 내 죄가 사함받는 곳,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제단이죠. 그래서 제단 이꼴은 뭐냐? 회개. 제단은 곧 회개를 상징합니다. 결국 죄 사함받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은 희생제물의 대가 지불이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이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주님 앞에 피 흘림으로 드려진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이 제단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회개를 의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내 모든 죄를 아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오늘날 신약시대의 방법인 것이죠. 과거처럼 양과 염소를 바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이 배들로 올라갔으면 거기서 춤추고 웃고 떠들라는 게 아니죠. 배들로 올라왔으면 배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회개하라, 제단 쌓아라, 피 흘리고 대속제물이 거기서 죽어야 하고 그 죽은 제물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너의 죄가 다 사함 받는 것이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진정한 베델에서의 뭘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지. 이곳에 와가지고 뻣뻣하게 뻣뻣하게 그저 그냥 있다 가는 거, 결코 머물렀다 갈지언정 그 심령은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베델이 필요하지요. 왜냐? 우리는 이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한 번 더 도전 받았으면 좋겠냐? 하나님, 이 베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짚고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서 현재 지금 이 순간 과거의 나를 만나셨던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당장 나인 나우 지금 나의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리 떳떳합니까? 우리의 삶 중에, 우리 오늘 하루의 삶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이 베델의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위기 외 위기, 또 다른 위기의 위기를 매일 만나며 그것들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베델의 예배로 나아가시고 그 베델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전에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20년 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올라가서 오늘 당장 거기에서 제단 쌓고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역사, 그 베델의 예배가 오늘 뭘 해결해 준다고요? 여러분의 오늘날의 위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눈을 감았다가 내일 아침에 떠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일 당장일 수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를 역전, 반전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이 베델의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만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절 보면 중반절에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상 신반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20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단 하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과 또 네 명의 여자아이를 걷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살면서 뭘 떠났습니까? 잠시 베델에 와는 은혜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명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신 건 우리에게는 반드시 덕지덕지 세상의 것들이 딸려오고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름하고 살아가면 내 주변은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게 되기 시작하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혜를 떠나면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내 마음의 창고에 뭘 갖다 놓기 시작하냐, 오물과 잡동 사이를 쌓아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 되면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이렇게 많은 오물과 이렇게 많은 잡동사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죠. 왜냐? 그 오물과 잡동사니로 쌓여있는 곳에 한 개의 새싹이 피어나고 그 새싹의 이름은 교만이라는 싹이어서 내 안에 아무리 오물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고 아무리 잡동사니가 있어도 교만하여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없게 그 눈이 장인이 되어버립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마는 거죠. 저도 여러 군데 사역지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고요.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를 잡는 것? 이삿짐 센터를 어디를 고르냐? 이사를 고르냐? 아니죠. 공과금을 빨리 납부해야 되지, 주소를 변경해야 되지? 아니죠.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내가 뭘 버리고 갈까? 여러분 이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버릴까? 이 침대 버릴까 말까? 이 소파 버릴까 말까? 이 옷을 버릴까 말까? 이 필요없는 생필품, 이 가라이, 이 양푼이 이거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죠. 기본적으로 저희 집만 해도 이사를 다닐 때마다 보면 안 쓰던 것, 특별히 우리 안에 안 입는 옷, 특별히 저도 너무 아껴서 이렇게 카라가 낡았는데도 너무 아까운 카라 못 버린 것, 못 버리다가 제가 대구 오면서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사할 때에 버릴 것을 버려야 그 다음 집에 갔을 때에 그 집안에 공간이 생기죠. 그 집안이 정돈이 됩니다. 내가 그곳에 살면서는 정리가 안 돼요. 사는 동안에는 정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동 못하고 뭐라고 합냐 하냐, 나중에 이사 갈 때 하지 뭐. 그러고 벼르고 벼른 게 이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이사할 때 버리지 못하면 다른 집에 갔을 때, 이사할 집에 갔을 때 여전히 뭐합니까? 정돈이 안 돼요. 여전히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냐? 나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으면 내 것을 버려야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지. 여전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않고서 내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야 그래서 우리 집에 많네, 아 우리 집에 놀 데도 없고 너무 귀족네, 괜찮네가 아니라는 거죠.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뭐예요? 오물이고 다 쓰레기고 다 잡동산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 말씀의 은혜 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있는 내 죄악의 쓴 것들이죠. 내 죄악의 다 그 결과물들인 거죠. 그러니 그것들을 뭐 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도록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버리라 했냐면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했습니다. 뭘 버려야 했습니까? 그는 드라빔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 라헬이 그 바딴 아람을 떠났을 때 들고 왔던 가정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아내 라헬이 사랑한 그 우상까지 품어버리는 죄를 범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 다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리 아내가 사랑스러워도 여러분 그 아내가 잘못된 것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게 하든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큰 결단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위기를 만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신이라고 하는 드라빔과 그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성물들만 버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우상을 섬겨오면서 그 우상에게 지배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우상 숭배 문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우상 숭배 관습, 그리고 그 우방 우상 가운데 썰어 있는 나의 마음들, 그것을 지금 뭐 하라는 거죠? 바꿔라. 지금까지 내게 이 가정수호인을 신을 섬기면서 그 마음이 변질되었고 그 관습과 그 문화 속에,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가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쪄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상들만 버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생각, 그 마음, 그 관습, 그 문화까지 뭐라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지요.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것부터 격리되어지고, 그것들로부터 내가 나누어지면 되죠. 나를 어떻게 깨끗하냐? 내가 죄의 자리에서 내가 분리되는 거죠. 내가 죄의 자리에서 내가 격리되는 겁니다. 격리 수용, 독방에 들어가서 나에게는 그 누구도 면회할 수 없고 나에게는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게끔 여러분 인생의 독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외롭죠. 외롭겠지요. 무섭겠지요. 슬프겠지요. 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그 공간에 있어버리면 언젠가 그 당신들의 다른 사람들의 죄의 허물들이 나를 덮어오지요. 그럴 때는 그냥 인생의 독방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외롭다 할지라도, 쓸쓸하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배고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나마 잠시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뭣도 주셨냐? 정결법을 주실 때 뭣도 주셨어요? 정결기간도 주신 겁니다. 여자가 생리하면 생리한만큼 정결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한 만큼 부정하다 해서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낳을 때와 여자를 낳을 때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정결법에는 뭐가 있냐?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우상을 버렸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버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정결해지는 내 인생의 독방에서 외로운 내 삶의 은혜의 싸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을 채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저 나는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그걸 놔줬으니까 나는 다 됐다.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리, 이 격리, 비록 아플지언정 우리 안에 이 기간과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뭐 하라 했습니까?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당시에 이들이 입었던 옷은 그들의 모든 신분과 명예와 지위를 나타냅니다. 아마 그들은 상당히 좋은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복을 바꾸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의 옷, 또 나름대로 우리의 공의의 옷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나를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화려함은 세상 사람들이 막 칭송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수라고 해보십시오. 교수가 어디 가면 우와 교수님 오십니다. 가보시죠. 대통령이 옵니다. 우와 대통령이다. 여러분 참 세상이 입혀준 옷은 뭐합니까?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옷 입어보셨습니까? 진짜 옷 입어보셨습니까? 참 보잘것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것도 없고 그 어떠한 풍채도 아름다움이 없던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전한 복음,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결단코 세상이 좋아하는 소리도 아니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싫어서 계속 세상의 옷을 입고 때로는 예수 옷 입다가 자꾸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옷 갈아입은 사람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누더기와 같은 옛날 자신의 죄악된 옷을 다시 입는 것, 그건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러니 좀 세상이 나를 시켜 세워주지 않고 내가 세상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면 여러분 그 옷에 만족하시고 그 옷을 입고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위기 가운데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건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옷으로 갈아입어서 세상이 자꾸 나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할 때에 그 옷을 입지 않는 것,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꾸 세상이 옷을 입혀주려고 할 때에 그 옷을 입지 않고 자꾸 자기의 것을 주장했던 인물, 그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그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전을 묻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냈을 때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무할례자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겠다 했을 때 그 형이 그 다윗을 누구에 데려갔냐, 사울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왕에 데려왔을 때 사울왕이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따질 때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는 나아간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울왕에 대해서 말하죠. 그럴 때 사울이 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뭐죠? 사울의 갑옷이죠. 참 왕의 옷이니까 화려했을 것입니다. 왕의 옷이니까 뽀대났을 것입니다. 왕의 옷이니까 정말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을 입습니까? 아니십니까? 안 입죠. 무엇이 있습니까?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는 맨몸, 그냥 목동으로 입고 있던 자기 목동 옷, 그거 입고 주머니에 돌 다섯 개 들고 나간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왕이 이 화려한 갑옷이 나를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입고 목동할 때 뭐 했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웠고,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경험했던 다윗. 그러니 나를 보호해주는 것은 갑옷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다라는 것을 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윗은 사울의 갑옷 앞에서도 그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옷을 입었을 때 뭐 했습니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 던져버린 거죠. 벗어 던지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에 만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해결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제단 쌓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무엇 해야 되냐? 우리 가운데 있는 버릴 것은 버리고 정결하게 할 것은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을 것은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만난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